이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의 자세로 세상을 살고 어떤 내용들을 실천하고 살아야 그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익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일종의 삶의 지침서와 같은 내용이 야고보서입니다. 2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보았는데 행함이 믿음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믿음 있노라 라고 말하면서도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이미 우리 구원은 다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고 믿음이 결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과 별개의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내용들을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3장 말씀이 말씀을 하는데 첫째가 선생되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라라는 말씀이고 둘째는 말의 실수를 조심해라 하는 것이 두 번째 교훈이고 셋째 교훈은 언제든지 신령한 지혜로 영적인 지혜로 참된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걸어라 하는 것이 이 3장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1절 말씀인데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했습니다. 선생된 것의 위험성을 경고해 주는 말씀이지요. 이 선생된 것의 위험성을 아마도 당시에는 여러 종류의 자칭 타칭 교사라 불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랍비라 불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또는 서기관들이다라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너는 백성의 선생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서 여러 사람이 자칭 타칭으로 가르치는 자 되기를 좋아하던 시대였습니다. 또 당시는 획일화된 어떤 교사 자격증을 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좀 먼저 배우고 먼저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회당에서 다른 사람에게 설교를 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던 그런 시기여서 많은 사람이 자칭 타칭 선생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생된 것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잘못 알고 있을 때이고 둘째는 선생을 업으로 생각해서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라고 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었고 셋째는 가르치기는 잘하나 그 가르침 받으러 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실족시킬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 인도하기도 하고 그릇된 지식을 전파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불행에 빠뜨리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는 잘하나 가르치는 것과 사는 것의 내용이 일치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일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선생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든지 언제든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가르치는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에서 산상보훈을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산상보훈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평가하기를 그들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권위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훨씬 더 권위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내용의 탁월성도 있었을 것이고 가르치는 방법의 우수함도 있었을 것인데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가르치시는 내용과 사시는 내용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하셨고 사랑을 가르치시면서 실제로 사랑하셨고 이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가르치시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게 백성들의 마음속에 심어지고 자리 잡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선생된 자리를 탐하지는 말아야 하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에는 바른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식에 섭렵한 자가 되고 또 그 가르치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런가 하면 항상 가르치는 사람답게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해서 가르치는 내용이나 살아가는 내용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바르고 향기로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둘째 강조하는 것은 말을 하는 일에 실수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죠. 대체로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하루 동안에 15,000마디에서 3만 마디까지 말을 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많은 말들 가운데 정말 자신의 생각에도 올바르고 유익한 말을 했다라고 판단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언제나 정직하고 의롭고 유익하다라고 판단되고 또 다른 사람과 원활하게 서로의 의사소통을 잘 이루어서 편견과 오해가 없이 만들어 나가는 필요한 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때로는 순간적인 말의 실수가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 가리우고 또 자기 삶에도 누가 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아옵니다. 교회 생활도 이 말의 생활이 참 많이 있는 편이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여러 모임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기도 하면서 말의 중요성은 참으로 강조되어 오는 것인데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는 몇 가지 그 말의 특징을 말하면서 이것이 말에게 재갈을 물려서 사람이 큰 말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처럼 말은 그렇게 사람을 재갈 물리듯이 그렇게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배의 키와 같아서 작은 배의 키가 큰 배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삶의 방향을 이끌어간다고 합니다. 또 불씨와 같다고도 합니다.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잘못된 말 한마디가 인생 전체를 잿더미가 되게 하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화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은 불씨와 같은 것이어서 관리를 잘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이 말을 사용해야 된다는 점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결코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 사람들에게 악독한 교훈이 되고 사람에 대한 저주가 되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되어서 그 말하는 것 때문에 그 인생 전체가 큰 침륜에 빠져들게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말에 대해서 말하기를 야고보 장로는 한 우물에서 어떻게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고 어떻게 그런 우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마치 우물과 같은 것이면 그 마음의 우물에서 나오는 말은 샘물과 같은 것인데 그 샘물이 한 가지에 되지 않겠느냐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형제를 저주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찬송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도 축복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지 어떻게 한눈물에서 단물, 쓴물 다 나오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로 가르치면서 성도다운 은어 생활을 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아마도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아는 것이지만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서로 주고받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서로 은혜가 되고 교회에 유익하고 내 자신의 삶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해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내 중심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영적 상태를 늘 유지해서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언어 생활이 향기롭고 은혜로워서 내게도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그런 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시게 되는 열매가 될 수 있기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다스려 주시기를 늘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꼭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13절 말씀 이하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지혜롭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분별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행함을 통해서 지혜의 온전함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했습니다. 항상 지혜롭고의 분별력 가지고 살아간다, 나는 실수가 없다, 내 생각은 바르다, 그렇게 주장하고 강하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살아가는 생활 속에 온유한 행동으로 또 선행으로 그 자신의 생각이 지혜로움을 입증해야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항상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을 강변하고 모일 때마다 강하게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대로 따라가야 정상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생각들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선행과 온유함으로 그 사실을 증명하라는 것이 이 야고보 장로의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인 지혜, 인간적인 인간의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분별력,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14절 말씀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질들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칫하면 자기 생각을 강하게 말하다 보면 그 속에 독한 생각이 품게 되고 그것이 질들 거슬려 거짓말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혈기가 가득한 마음으로 그것이 자기의 생각인 것을 고집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했습니다. 강한 주장이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고 그 위에 나오는 강한 주장들을 가리켜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경고한 다음에 자기 생각에 강력한 주장 전개가 아니라 오히려 참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좀 더 유연하고 부드럽고 온순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잘 유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부드럽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늘 머물기를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했습니다. 오직 참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화평하고 의로운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라 말하면서 그런 행위의 열매들이 많이 가득해질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게 되었을 때 바른 것을 가르치고 가르침 받으러 사는 사람이 될 것을 강조하고 말 조심, 말을 잘 다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 속에서 믿음의 말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말들로 어느 생활이 아름다워져야 될 것을 강조한 다음에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을 강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이런 것을 통해서 화평과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 지혜라는 점을 강조해 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또 능력이 주의 다스리심이 오늘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